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3월 2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정로의 계단 8장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을 읽어보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우리의 기다림이 힘겹고 불확실하며 외로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에 제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들은 알 수 없는 어느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 남겨졌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날의 제자들보다 열망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들은 분명히 주님, 지금 우리도 함께 데려가옵소서 하며 간절히 바랐을 것이지만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달리 제자들은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은사를 기다렸고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명령이다.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기다림의 무게가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누르는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만이 그 압박을 견디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는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또한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시편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날마다 만날 것이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기다림에 대해 토의해 보라. 기다림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정결케 하고 강하게 하였는가? 2.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이 마침내 해결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게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실종된 정의에 대해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3. 죽은 자들에 관한 한 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다림은 완성되었는가? 그 기다림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쫓아 사랑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생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자가 자신의 생일에 어머니를 위해서 생일 미역국을 끓이고 나왔다고 인증샷을 보내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보다 보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생일을 기억해 주지 못했을 때는 많이 서운해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준 제자는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 새벽에 이른 새벽에 끓여드리고 나왔다는 그 인증샷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녀를 정말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누가 말씀 맡은 자의 장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또 17절에서 34절까지는 에서가 장자 명분을 팔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가졌던 질문은 왜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했을까 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60세가 40세에 결혼했는데 왜 6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을까?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배우자였습니다. 바단 아람 족속 중에서 부두엘의 딸이고 또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었던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누가 기도하였습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였다고 해서 바로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두 쌍둥이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아이들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그 약속의 아들로 받았지만 이삭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여호와께서 두 아이들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겠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예언을 하셨을까요? 이 예언은 이 예언대로 꼭 되리라는 말씀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쌍둥이고 또한 어린 야곱이 어린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어린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언대로 되기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먼저 여기 보니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른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털이 많고 또한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고 했는데 이삭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산에서 번제단에 스스로 자신이 묶여서 누워서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는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에서 에서는 정말 활달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두 자녀에게 일어난 많은 갈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일까 찾아보았는데요. 장자의 명분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식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았고 또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특별한 축복을 받고 또 유산을 두 배나 갖게 되고 가문의 대표가 되며 왕 같으면 왕위의 계승권을 가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왜 에서는 팔았을까요? 그리고 왜 소홀히 여겼을까요? 이미 에서는 예언의 신에서 보면 결혼해서부터 그는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평소부터 그는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배고팠을 때에 그가 아무리 배가 고팠더라도 기다렸다면 에서에게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그는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꿀 만큼 그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또한 장자의 명분을 보면 부친을 사망하게 될 경우에 아버지께 축복을 받지만 어머니와 형제에 대한 부양권도 갖게 되고 심각한 죄를 갖게 되면 이 장자의 명분은 박탈됩니다. 그 예가 누가 있습니까? 르우벤이 있습니다. 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택하였고 또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이 장자로서 그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왜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을까요? 야곱은 왜 장자권을 사면서 맹세까지 하라고 하였을까요? 야곱이 갖고 싶었던 것은 장자의 명분, 즉 가정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는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원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묵상 가운데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왜 야곱은 어머니와 더불어 속이는 방법으로 이것을 취했을까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결국 그가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나는 소홀히 여기진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특별한 축복의 특권도 있지만 또한 이 사명을 믿음의 형제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그러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맡은 자의 사명,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고는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고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묵상하는 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행할 때 속이는 방법이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방법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이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울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이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 기록한 선지자 왕 13장의 제목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요단 동편 길르앗 산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속에 고통과 분개심을 느끼면서 슬픔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필요하시다면 형벌을 내리셔서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산속에 살던 사람, 시골 사람이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산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엘리야의 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한가? 사실 여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 기초를 쌓으면서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면서 막내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과감하게 왕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호련이 사라진 엘리야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어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라진 뒤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뒤의 피해 상황을 선지자 왕 124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해시네요.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비는 오지 않았다. 땅은 불로 태운 것처럼 탔다. 맹렬한 태양의 열은 살아남은 적은 식물도 멸하였다. 시냇물은 말랐고 우는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하였다. 한때 비옥하였던 들은 황량한 광야처럼 되었다. 우상 예배로 구별된 숲은 잎이 없었고 말라빠진 자연의 해골인 산림의 나무들은 그늘을 내지 못하였다. 공기는 건조하고 지식할 것 같았으며 먼지의 폭풍은 눈을 멀게 하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주림과 목마름은 인간과 짐승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운명을 고하고 있었다. 기근은 그 모든 공포와 함께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러분,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살던 이스라엘 그 땅은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돌짝밭입니다. 황량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와도 황량한데 1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는 표현하기를 땅은 불로 태우는 것처럼 뜨거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시내들이 말랐습니다. 양떼와 소떼들은 먹을 풀과 물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한때는 푸른 풀이 돋아나던 그런 땅들이 이제는 먼지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죽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쉴 만한 그늘은 없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과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지 않은 책임을 엘리야에게 그들은 돌리고 있었습니다. 2년 뒤의 상황을 예언의 신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5왕 126장. 여전히 무정한 하늘은 비올 징조를 보이지 않았다.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는 계속 황폐하였다. 아이들의 괴로움을 구제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배도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거절하고 그의 말로 이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이르게 한 엘리야를 대적하여 불평하기를 계속하였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과 중국 지역과 온 세상에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동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손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한 가지 구제책이 있었습니다. 그 구제책을 선지자 왕 128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한 죄악에서 돌아서고 충분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아합 왕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왜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미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때, 연병이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죄를 사하며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벌게에서 엘리야를 찾고 있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는 아합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멜산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 갈멜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뭄 이전에는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시냇물은 끊어진 적이 없고 비탈에는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주 아래 시들어 생기를 잃었습니다. 모든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꽃들은 피지 않았습니다. 잎이 떨어진 숲 속에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 제단이 덩그러지게 남아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졌고 거기는 칡덩굴이 우거졌으며 도마뱀들이 기어다니는 황량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곳으로 아하방을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왕으로 하여금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 때에는 혼자 오지 말고 왕과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에 아합 왕이 순순히 순종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부조와 선지자 예언의 시에 보면 엘리야는 임금과 같았고 아합은 신하와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명령하고 왕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는 신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하려고 엘리야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울부짖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는 엘리야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발과 아스라의 제사장들이 꾀임으로 불을 피워 재물을 불사를까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불을 피울까 하나님은 또 감시하셨습니다. 선지자 왕 150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를 섬기기에 전념한 자들을 즐거이 도우려고 왔을 것이다. 그는 사단은 즐거이 그들의 재물을 불사를 번개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단의 한계를 제안하셨다.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바알의 제단에 불꽃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 할 무렵 엘리야가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쌓았던 제단이 찾아오는 자 없어 무너져 있는 그 제단을 엘리야는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양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왕 152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에 빛나는 섬광과 같은 불꽃이 하늘에서 세워진 제단에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도랑에 물을 핥고 제단에 돌까지 태웠다. 빛나는 화염은 산을 비추고 군중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몹시 마음을 조이고 기다리고 있는 아래 골짜기에도 불이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이 불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군대와 분리시킨 불기둥과 흡사하였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 아멘합시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망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머쥔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망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 하나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하여 여기 도망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하방의 아내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여인, 아세라를 섬기던 여인,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세벨이 소식을 들으니 엘리야에게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하여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엘리야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지금 도망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 하나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지자 왕 16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만일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다면 해로부터 보호함을 입고 또 다른 승리를 주시며 큰 개혁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여인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겼느냐? 만일 네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었다면 너는 더 큰 승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승리, 더 큰 계획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왕 171쪽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다. 나는 그대들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라고 임명하였다. 그런데 왜 그대는 여기 있느냐?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에 복음을 보내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멈추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별을 무겁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물고기를 잡는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를 띄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그 와중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간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신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그물, 던질 때마다 그저 가볍게 올라왔던 베드로의 빈 그물, 그 그물에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들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물들을 던지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질 수 있는 만큼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야기는 한 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개의 그물을 던지도록 요청했지만 베드로는 한 개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 개의 그물을 던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0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늘에는 단 한 존재도 활동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데 실패한 이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 찬란한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나눠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오방 147쪽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든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왕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도덕적인 영웅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도덕적인 영웅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왕 157쪽에 보면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탐원을 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불굴의 신앙과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탐원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호렙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불쌍한 이 땅의 영혼들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진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도망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 사명을 완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